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주라고 세우시고 또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시오 그의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야고보서를 다 끝냈고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새로 시작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한 7년 전에 히브리서를 나눴는데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보면서 주님에 대한 탁월성 또 그리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들 이런 것들을 한편의 설교로서 히브리서에게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한편에 잘 짜여진 설교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 살피고 나눌 때마다 우리의 한 모습을 살피고 과연 우리도 이렇게 신앙해서 되는가 자신을 살펴서 믿음에 견고히 서고 또 은혜에 한층 더 붙잡힌 바 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신약성경의 서신 중에 편지 형식이 아니라 한편의 설교 같은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약성경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 29군데나 되고 또 여러 다른 구절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말한 것이 50군데나 넘을 정도로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 성경 중에서 구약이 있는 신약성경이 있고 신약에는 구약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에 있는 신약성경이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도 66장까지이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구약이지만 신약 같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당하는 형벌과 고난과 또 많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구약성경이라면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야 될 히브리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구약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추적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히브리서일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풍부한 역사성과 웅변적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론을 할 겁니다. 서론. 히브리서의 개요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저게 설교에 적용이 될까라고 할 수 있지만 설교는 교육적인 면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배경이었고 또 어떤 문제였고 또 특징이 뭐고 또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또 말씀을 살피는 우리에게 첫 문을 여는 히브리서가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지를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초점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서론을 할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어떤 형편 가운데 그럼 쓰여지게 되었는가? 자, 60년 중반에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냥 막 쫓겨납니다. 대거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채 남겨둔 채로 다 그냥 태거 명령 속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땅에서 순례자와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조롱받고 괴롭힘 당하고 또 고문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는 동굴 속에 살면서 그렇게 유리하면서 친구와 가족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 단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이런 때일수록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자고 격려의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바울이 썼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체로 볼 때 바울이 쓴 문체가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초대 교회에서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아마 바나바일 거다, 아니다 누가 할 거다, 빌립일 거다, 브리스길라 아길라 할 거다, 혹은 클레멘트일 거다, 이렇게 많은 왕설 왕래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지는 몰라요. 저자 이상해요. 마틴 루터는 능병가인 알렉산드르의 아볼로가 히브리서 기자가 아닐까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애쓴다고 해도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본질과 문체가 바울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썼을 거다. 이 누가 기록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출처불명의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전혀 의의를 달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복음적이고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든 성경에 그렇듯이 어느 학자가 그랬죠.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 히브리서를 읽다가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을까봐 사단이 성도의 마음을 찾아가서 역사에서 뭐 하는 거야? 잊지 마라, 덮어라, 지루하지 않냐. 그렇게 유혹 때문에, 마귀 유혹 때문에 덮어버린 자는 이미 진자인 것입니다. 그래도 읽어야 되겠다 해서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의 붉은 피, 피뿌림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익명의 그런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숙시키는데 또 잘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럼 이제 이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히브리서를 읽어보는 대로 이 서신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쓰여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기시킨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만일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면 히브리서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언급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서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AD 주후 64년경에 극에 따라 실정해 보아서 히브리서는 그 이후에 그 핍박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되돌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인내하고 견뎌라. 더 좋은 소망이 있고 더 좋은 그 성이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그 권면한 내용을 볼 때는 주 65년 70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히브리서는 어디서 썼을까? 히브리서를 보면서 어디서 썼다라는 이런 장소가 언급됨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졌을까? 히브리서 13장 22절에 간 형제들이란 표기를 보아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특별한 성도의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살았는지 흩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이 아니었으면 가이사, 에베소 혹은 안디옥 그렇게 추측하고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로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을까? 히브리 기자는 이 편지를 받게 될 사람을 알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했어요. 서두의 수신인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이며 이 유대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성장하는 모습보다는 다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복귀하려는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듯이, 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돌아가려는 그런 조짐을 보면서 1장에 3장에 뭘 언급해 주냐면은 그렇게 고난받고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더 논리 있게 비교하며 전개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대하던 모세, 천사 숭배, 뭐 이런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1장의 3절, 1장부터 3장까지 언급합니다. 그들은 핍박받으면서 불신과 배교, 또 예배의 태만과 기도 소홀, 그리고 교리의 불건전한 것들을 그것들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유대교보다 더 뛰어난 천사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경고와 위로와 보증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특별히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기독교에 개종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실현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약해지고 핍박을 보면서 이렇게 핍박받느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유대교를 개종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포와 격려의 메시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견뎌야 할 건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박해 기간에도 그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일 동안 박해가 계속되니까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배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고하기 위해서 쓴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면 이 같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믿음의 위대성을 강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견고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쓰여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등을 돌리려고 하는 자들 배교를 방지하고 대신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우월성과 배교에 대한 경고, 새로운 헌신적 노력과 유대교의 완전한 분리를 권면하는 한편의 설교 같아요. 그래서 잘라서 읽지 말고 1장부터 딱 전부 다 13장까지 다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 그들이 주님에 대한 지식은 그동안에 얻은 지식이 고작이었죠. 우리는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우리 손에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서신서의 편지를 쓰십니다. 한편의 설교죠. 서신서라고 해도. 그래서 히브리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강팍해 됨을 면하라. 사실 이 충고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충고예요. 똑같이 드려야 할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 이 청교도들은 자기가 알고 싶은 두 단어가 있었다. 근데 하나는 하나님 과연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옛날에 청교도들이 알고 싶어 했던 두 단어였습니다. 아주 어리석지 않고 현명한 생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읽어가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두 가지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인생의 문제들과 사건 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구조와 그 중심의 내용들 특징이 뭐냐 살펴드리면 히브리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더 나은, 더 좋은 뭐라고요?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뜻.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용된 그런 언어입니다. 단어예요.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를 어떤 학자는 제5의 복음서, 다섯 번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포함하고 다섯 번째는 히브리서를 가져다가 그리스의 우월성을 또 언급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복음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중심 내용은 교리적인 면, 선포와 또 실제적인 면의 곤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교리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예언자, 천사, 모세, 아론보다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실제적인 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히 여기고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면서 성별되어서 잘 인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올 좋은 것, 거기 히브리서에 대해서 장차 올 좋은 것이 뭐냐, 그 히브리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차 올 좋은 것은 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받아야 할 거룩하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장차 좋은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에도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 말씀에 포문을 연 후에 이제 7장에서는 더 좋은 소망, 9장에 7장 22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 8장 6절에서는 더 좋은 약속, 9장 11절은 장차 올 좋은 일, 그리고 9장 23절에서는 더 좋은 재물, 10장 1절에도 장차 나타날 좋은 것, 11장에서도 더 좋은 부활,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을 얘기하면서 더 좋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11장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사모했는데 그것이 뭐였다? 하늘나라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사모하게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미리 세워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예비한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줬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고문을 당하면서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해서 구태여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말씀이 35절 나타나요. 11장에서 많은 박해와 권고와 어려움들을 보이고 있죠. 12장에서는 믿음장 보여주고 있고, 자, 두 번째 장차 좋은 것,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받을 상속은 기업과 후사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장차 올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받을 상속은 그 기업과 후사란다. 에베소 1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데모데 4장도 히브리서 2장에도 앞으로 올 세상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14장 14절에도 장차 올 도시 천성을 예비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차 올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견디는 신실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이 영원한 기업 약속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장래의 기업 받을 땅에 나갈 때까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문자적이긴 세계적이고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는 미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장차 좋은 것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고 또 장래에 이루어질 거룩한 영원한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원한 안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보장하는 보증, 인감으로서 누굴 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장차 올 좋은 것들을 뭘 받아요? 기업으로 그리고 상속으로 받게 될 후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어떻게 했다고 우리한테 맹세와 보증해 줬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다면 더 좋은 그것을 많이 언급하면서 탁월하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일곱 차례나 하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자, 하자, 하자. 4장에서는 다섯 번을 쓰고 있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14절에 신앙을 굳게 지키자. 16절에 은혜의 보좌에 나가자. 때를 따라 도울 힘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자. 또 제때에 주신 도움을 받자. 이렇게 4장에서는 언급하고 있고 6장에서는 한번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오면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앙을 굳게 잡자. 서로 격려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일 같이 모이기를 패하기를 힘쓰지 말고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자. 12장에도 네 번에 걸쳐 인내로서 뭐하자? 경주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감사드리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13장에서는 세 번 예수님이 겪으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자.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 그래서 이런 하자라는 것에 17차례 반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과 인내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6절부터 39절에 그 히브리서를 쓴 기록의 목적이 거기에 부합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것은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행동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고서 전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약속하신 큰 상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마치고 인내의 결실을 맺을 때가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다. 결코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나. 그래서 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그냥 기억지 않고 뒤로 던져버리고 그냥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너희 받은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거냐라고 일러주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라 소망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놓지 아니한 그 희망과 믿음이 끈이 결국 우리 인생을 미래에서 벗어나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특징이 선포 그리고 권면 이렇게 살펴 주셨어요. 이것을 네 차례 반복하는 그 반복으로 문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첫 번째 선포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구주이심을 거기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1장 2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 만유의 후사고 예수님 만유의 후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형상이고 우편 보좌에 앉아 능력의 말씀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구세의 주님을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떤 선지자나 또 천사나 모세보다 어떻게 더 뛰어난 분이시다. 그래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던 그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지상에 앉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점을 상기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같은 불순종에 본받지 말고 하늘 안식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힘써야 된다 권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장 10절부터 5장 10절까지 두 번째 선포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구약시대에 백성을 위해서 매년 속죄제를 드렸던 그런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하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큰 제사장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이러한 대제사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초보적 교리를 버리고 어디 해야 된다? 성숙함에 더 나가고 이래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0장 18절까지는 세 번째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면서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에서 39절에 그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제치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심을 통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다. 네. 맨날 양 잡고 염소 잡고 피 흘려서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속죄 제물의 대신을 통해서 더 이상 지사가 번거치 않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1장은 네 번째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선구자고 완성자이심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여 드릴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가 나타나 행할 표적들을 바랬고 헬라인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이대의 세계로 들어가 그 지식을 찾아 헤맸지만 그 지식을 찾아줄 지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들어가길 바랬던 것은 영원한 안식처고 성소이며 그곳에 인도해줄 새로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단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12장 13장에 들어와서 믿음의 주장들이 믿음과 인내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저들을 위해서 준비된 본향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서 결과적으로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그러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무엇일까? 1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2장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죽음을 맛보고 마귀를 없애고 백성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해방하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백성의 죄를 고소하시고 시험받는 자를 도우시는 구세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4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5장에서는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의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초보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 말하면서 한번 비침의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은 그가 또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약속을 받아 이루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옛 언약보다 뛰어난 새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 시대의 성막보다 더 뛰어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과 더 나은 제사의 큰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다.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는 게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에 가까운 곳으로 더욱 모이기 힘쓰도록 그렇게 하자 외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끝까지 견디자. 믿음으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 소망 중에 인내하자. 따라서 11장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축복의 반열에 들어간 선배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또 다른 내용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1절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10장 29절에 배교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를 생각하라 말하고 있고 10장 32절에 이전에 큰 고난을 당하도 잘 참고 이긴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13장 3절에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히브리서에 나타난 특징과 이런 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왜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냐고 강렬한 메시지를 증거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큰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늘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라 얘기하고 있죠. 그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주제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12장 2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게 소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밝히는데 구약 성경을 토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과 구약의 유명한 제도들 그리고 윤례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것만큼 유대인들에게 익히 알려진 구약 성경을 모형론으로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형론이란 새 것을 옛 것과 비교해서 천사의 것을 지상의 것과 비교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나 지상의 것, 새 것과 천사의 것, 그림자이거나 모형일 뿐이고 새 것과 천사의 것이 참인 실체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대로라면 구약의 모세나 율법이나 성막의 예배 같은 것은 옛 것들은 신약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기독교 예배 그림자의 모형에 불과한 거고 참 실체가 나타났을 때 그림자가 그리고 모형의 사명은 끝난 것이고 그 말대로 옛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은 뭐 같아요? 모학 선생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그 십자가 드러났잖아요. 그것처럼 실체인 것, 새 것인데 불구하고 흠이 있는 문제 많은 것,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 것을 거절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 선신들을 누가 누구에게 기록했는지 이런 히브리서 내용을 살펴볼 때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그걸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구약에 대해서 능은듬만한 것이 아니라 능통한 사람일 것이고 구약성에 능통하지 않으면 구약을 이렇게 인용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추론 속에서 이 히브리이거나 유대인이었을 거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가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이상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지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적 위기를 당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랐음을 알고서 흘러 떠내려고 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계속 본면의 말씀일 겁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믿음의 도리어 살아계신 대지하신 예수를 생각하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모인 것을 폐하지 말라. 여러 가지 본면을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나 신앙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떠나라는 게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으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 같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엄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라 어떤 큰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많은 사람이 핍박 때문에 구원이 뭐가 중요한가,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유대계로 개종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앙적 위기를 당할 때 성도들이 간혹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신 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어렵느냐? 힘드냐? 더 이상 핍박을 견딜 수 없다 생각하느냐? 예수를 생각해봐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너와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인데 그분은 너와 나에게 구원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살아주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지령 받았고 또 무덤에 갇혀서 죽어버린 게 아니고 구원을 확증짓기 위해서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얘기야. 너희가 핍박 가운데 멸망할 것 같으냐? 죽을 것 같으냐? 죽으면 다시 살고 또 살아있는 동안은 영생이 보장된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뭐뭐 하자 하자 하지 굳게 잡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떠내려가지만 말고 있는 것을 대라 굳게 붙잡으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실패한 것이 아님을 오늘 선대에서 배웠어요. 그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다시 확증시켜주시고 확인시켜주시고 사명을 확인시켜주십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지만 믿는 자에게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이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환난이 있느냐? 핍박이 있느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믿음의 줄을 놓쳐버리고 파손하려 하느냐? 파손의 위기에서 놓지 말고 핍박할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어깨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히려 담대히 나오라 권면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우리도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파손되는가 싶을 정도로 다 놓고 싶고 낙망할 때도 올 겁니다. 떼내려 갈 만큼 유업의 사건들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어떠한 환경의 지경이 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이기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승리합니다. 은혜 받으면 이겨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피고 히브리서 쭉 보는 동안에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없이 다 견고하게 세움을 입어서 우리 속에서 그런 인내와 또 순종함들이 드러나서 주를 기쁘게 섬기고 우리 입술은 찬양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